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다시 새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 네다섯 번에 나누어서 짧게 좀 살펴보고 사전 지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요. 전도 여행이 크게 세 번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것이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별로 상황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우선은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바나바와 다툼이 생겼죠.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성경에 보면 피차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처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 사이에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처음에 출발한 다음에 보면 별 뾰족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비두니아, 무시아, 더시아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녔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게 넓은 지역들입니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지역들을 돌아다녔는데 열매가 거의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가로막기도 하시는 별로 좋지 못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는 했는데 처음엔 허송세월을 좀 많이 하다가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죠. 그러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인정을 해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원래 계획은 오른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왼쪽 유럽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이 에게를 건너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바울을 태우고 바다를 건넜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바울 한 사람만을 태우고 건넌 것이 아니라 유럽 문명이 건너온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하튼 이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도착을 해서 네아폴리가 그리스 맨 오른쪽, 맨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도행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쭉 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리스는 지금도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에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네아폴리까지 쭉 타고 올라가는 해안선 따라 있는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어서 바울도 그 고속도로 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쭉 내려오면 빌립보에서 내려오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러다 이제 데살로니카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핍박이 있어서 베뢰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뢰아에 있다가 또다시 거기서 핍박이 있어서 바울이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혼자만 이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뢰아 사람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가지고 아테네까지 바다를 통해서 아테네에 태워다 줍니다. 그래서 아테네 혼자 와 있다가 거기서 이제 고린도로 가는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에서 디모데나 다른 신라를 또 만나게 됩니다만 여튼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여정을 통해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갑니다. 2차 전도여행은 크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그리스 지역에서도 동쪽 지역 그리고 후반부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한 것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어떠한 곳이었느냐? 고린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고린도는 두 개의 바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륙과 대륙 사이가 땅과 땅이 이렇게 맞붙어 있는데 조그맣게 개미어처럼 개미어리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과만 하면 배들이 오다가 통과하면 저쪽 바다로 넘어갈 수 있는데 육지로 막혀 있으니까 핑 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는 예전부터 운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다에서부터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요즘은 아예 그냥 큰 운하를 파서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가 고린도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 이렇게 큰 운하가 있는데 예전에는 땅바닥에다가 통나무를 쫙 깔았대요. 그러니까 이쪽 바다 끝에서 저쪽 바다까지 통나무를 쫙 끌고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배가 이쪽 바다에 오면 선을, 줄을 딱 걸어가지고서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올려서 통나무를 통해서 돌돌돌돌 해가지고 저쪽 바다로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는.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고. 여하튼, 이렇게 운하가 이제 주된 생업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많이 그렇지만 예전엔 더 그랬습니다. 해안가에 있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그리고 문화나 문물이 조금 더 빨리 들어오고, 좀더 고급 문화들이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순례객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문화들이 또 많이 있고, 동시에 바다에 가는 이 동네들은 다 그렇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태풍이 불면 안 되니까, 뭐가 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쭉 놓고 보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던 그것을 기준을 놓고 보면, 2차 전도행 초기 때를 놓고 보면,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가게끔 인도하셨죠. 또 그리스로 들어온 다음에도, 만약에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그리스 동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했으면, 고린도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핍박을 받아서 도피하고 도피하고 이러다가 그러다 고린도까지 흘러흘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쩌다 보니 복음을 받은, 어쩌다 보니 교회가 세워진 곳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치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워지기 참 힘든 곳이었는데 바울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그런 지역이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교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특별히 더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운 교회지만 우리는 더 특별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렇게 고백할 만한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흔히 동쪽 끝에 있다고 그래서 극동이라고 하죠. 동쪽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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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끝까지 가야 동쪽인 거, 맨 끝에 가야지 우리나라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유럽 사람들 기준입니다. 자기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 끝이 우리죠. 우리는 지도를 펴면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뭐 유럽이 기준이니까 유럽 기준에서 놓고 보면 동쪽으로 가면 이제 인도가 나오고 동방의 나라, 인도. 거기서 더 동쪽으로 끝까지 가면 맨 끝에 있는 동쪽, 극동이 우리나라인 거죠. 어찌 보면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또 복음이 들어왔다,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많이 세워졌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고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 여튼 이게 고린도 교회와 우리나라 교회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직 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쏟은 곳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이제 목회자죠. 저처럼 한 곳에만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1차 전도행 때에도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뭐 10년, 20년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세운 다음에 거기 장로 세우고 성도들 세운 다음에 너희들이 잘 교회를 섬겨라. 그러고선 딴 데로 가버린다. 딴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2차 선교 때도 여기저기 교회들을 세웠는데 참 독특하게도 2차 전쟁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만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그냥 단순히 몇번 들은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거의 날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쏟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해서 편지를 보내죠. 한 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두번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이제 뒤에 강의할 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편지들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너희가 보낸 편지에 의하면 이러이러하게 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서신 왕래나 혹은 다른 소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로부터도. 그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바울이 오랜 시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 여기서 열심히 사역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든 아니면 1차 전도에 갈 때든 이런 때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계획을 갖고 바울을 그곳에 보내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 여기서 잘 사역해라 이렇게 붙들어 주셨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미 주일 시간에 다 보았으니까 대충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다 보시면 칭찬하는 내용이 거의 없고 다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교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고 오랜 기간 애정을 쏟고 목회했던 교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신앙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신앙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은혜가 부족해서 딴 길로 간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딴 길로 가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린도 교회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신앙이 떨어지거나 자꾸 다른 것들을 기웃기웃거릴 때 정말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 혹은 하나님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들을 잘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것,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갖게 된 것,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한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건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에 더욱더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님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일주일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